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새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이스라엘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정착촌 건설이 평화를 해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 즉 웨스트뱅크 정착촌에 주택 300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도 라말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선 이스라엘 이주민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의 유혈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은 영구적인 점령 현실을 공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서 이스라엘의 평화 성취 약속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망한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의 평화 수호 정신에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경의를 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의 군사 원조를 위해 10년간 3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프가니스탄 병사들이 잇따라 실종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지난 2015년 1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아프간 병사 44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들의 미국 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달 이후 8명의 아프간 병사들이 허락 없이 군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외 군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아프간군은 약 2,200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2002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데 6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대다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9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국민의 76%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를 해친다며 목소리를 높인 뒤 사이버 방어와 훈련 분야를 포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장관은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니얼 로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소개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를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6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에서 카타르와 맞붙어 3-2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한국은 전반 11분 왼쪽 측면으로 돌파한 손흥민의 골을 이어받은 기성용이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지만 카타르가 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동원과 손흥민이 후반전에 카타르의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게 돼 오는 11일 이란과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이라크를 만난 일본은 2-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 업체인 비브사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는 스마트 전화기 분야에서 삼성의 경쟁업체인 미국 애플의 음성 서비스 시리를 만든 핵심 개발자들이 애플을 떠나 새로 만든 기업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남겨둔 발자취와 역사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고 때로는 문화재로 남아서 한 국가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역사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꿔서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의 세계적인 유적지 타지마할이 대규모 청소와 보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색 대리석 건물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으로 꼽히는 타지마할은 주변 공장의 그을음과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건물 외부에 진흙을 바르고 증류수로 씻어내는 섬세한 작업을 1년여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만리장성에 시멘트로 보수공사를 해 원형을 완전히 망쳐버린 엉터리 복구와 비교돼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담당자 처벌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류의 문화유산은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죠. 임시방편으로 때울 것이 아니라 천년을 내다보는 보존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따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7일 금요일 북한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3에서 19도, 신의주 12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에서 21도, 함흥 13에서 17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맨해튼 트랜스퍼의 노래입니다. 재즈 음악의 애호가들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는 턱시도 정션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가 미국과 진행해오던 원자력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에는 양국 간의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최근 두 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살펴보겠고요. 중국이 홍콩과 타이완에 잇따라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 직간접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인데요. 다음 달부터 공식 발효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에서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진행해오던 원자력 분야 협력, 러시아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과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협정이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러시아 원자력공사 사장이 교차 서명한 후에 지금까지 핵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면 즉시 공유하고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서로 가르쳐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나라가 의학 분야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성취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았던 건데요. 러시아가 앞으로는 미국과 이런 협력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수요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총리실은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미국과의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발 협력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 총리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틀 전이었는데요. 월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협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을 서로 약속한 건데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플루토늄 보유분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버리고 이걸 다시 전기로 만드는 원료로 전환해서 상호 검증받기로 했던 겁니다. 두 나라는 2000년에 각각 해체한 자국의 핵탄두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34톤씩 폐기하는 데 합의했었고요. 2010년에는 이걸 원자력 발전 연료로 전환해서 재활용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네. 자,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은 물론이고 핵무기 감축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는 건데 러시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월요일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비우호적 행동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네, 6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 중동 국가 시리아에서 이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원하고요. 온건 반군을 돕는 미국이 이 항구적인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해서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대화 진행 중에도 시리아와 정부군이 이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측이 반군 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자 국무부가 지난 월요일에 약속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런 강경한 어조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중단 발표는 이날 오후에 바로 뒤이어서 나왔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요?
네, 2014년에 이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과 서방사회는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이 미국의 비우호적인 행위는 이 크림반도 사태에 관련해서 각종 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화도 중단된 상태, 또 협정도 중단됐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빠르게 좀 악화되는 그런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수요일 저희 VOA 국무부 출입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현지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진단했는데요. 미국의 NBC 방송은 지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공산주의 소련과 미국의 대치가 격화됐던 이 냉전 시대의 절정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두 나라 사이가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나라 관계가 나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수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이 최근에 두 가지 핵에너지 관련 협정을 중단했다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만일 그런 보도가 확실하다면 유감이라면서 핵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양국의 국익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협정의 복원이 가능할까요?
예, 러시아가 이 미국과의 두 가지 에너지 관련 협정에 대해서 중단을 선언한 거지 폐기하겠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양국 사이의 이런 협정들은 러시아 측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중국 정부가 이 홍콩과 타이완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는 소식이네요.
예, 중국 국무원에서 타이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타이완 사무판공실이 목요일 안펑산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식의 타이완 독립과 분열 활동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 본토와 타이완은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세력이 됐든지 13억 중국인의 결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국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환구시보도 인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양안 관계를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 타이완을 향해서 강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상대로 강경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최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홀로 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주에 타이완 집권 민진당 창당 3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중국 강경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이 총통은 화요일자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기회를 줬지만 중국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국의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요?
예, 2년 전에 이 홍콩에서 있었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이 화요일 태국을 방문하려다 거부당한 뒤에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홍콩 언론들은 이 웡 비서장의 태국 입국 거부와 강제 출국 과정에 중국 정부가 깊숙이 관여했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국 저항운동의 상징인물로 자리잡은 웡 비서장의 해외 활동을 막아서 이 홍콩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독립운동 진영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이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과 타이완 또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 최근 쉽지만은 않은 모양새군요.
예, 지난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본토에 자리 잡고 이를 전후로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 타이완 섬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이 중국과 타이완 관계, 이른바 양안 관계는 7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침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화해의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에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해온 민진당 주석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뒤로 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타이완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도 비슷한 형편이죠?
예, 홍콩 정부는 본토에 있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행정장관을 맡아 이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에 실시된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 선거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치권에서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정을 전 세계 74개국이 비준하면서 다음 달 4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엊그제 이 벨기에 브뤼셀 의회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기후변화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번 주 초에 인도가 협정을 비준했고요. 지난달에는 이 중국 항저우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비준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기후변화협정이 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지난해 12월에 이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서명한 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이 공장이나 산업시설 또는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인데요. 오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게 이 협정의 골자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더 오르는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고요. 폭염 또 전염병 확산 등이 우려됩니다.
네. 자,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예, 미국과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모두 비준 절차를 마쳐서 세계적인 구속력을 가진 국제 법규가 됐는데요. 협정이 발효되면 각국은 탄소 배출 감축 비율을 정해서 협정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 비율에 맞춰서 실제로 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지 관계 기구의 감독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끝나면서 오는 일요일에 열릴 대통령 후보 2차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일해온 계약 직원이 1급 비밀 문서를 빼낸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또 올해 상반기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부 발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만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 여러 번 열리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에 1차 토론회가 열렸고요. 오는 일요일에 미주리 세인트루이트시에서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1차 토론회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렇게 두 사람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2차 토론회는 타운홀 방식으로 열립니다. 사전에 선정한 유권자들의 초청에서 이들의 질문에도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자, 1차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켜볼지 궁금한데요. 지난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민주당의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대결한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3,7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이 공화당으로서는 조금 시청률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나 일반 유권자들 대부분이 이날 공화당의 펜스 주지사가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펜스 주지사가 케인 의원의 맹렬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대답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또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해서 공화당 유권자들을 안심시켰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또 트럼프 후보보다 더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벌써 차기 공화당 대선주자로 거론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펜스 주지사를 뽑았다면서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원래 토론회 하면 보통 이제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지난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을 좀 비판하는데 그런 초점이 좀 맞춰졌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죠.
네, 특히 민주당의 케인 의원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지요.
You can't have somebody at the top who demeans every group that he talks about. And I just again
네, 어떤 집단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비방하는 사람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가 모욕에 기반을 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펜스 주지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주지사는 이런 케인 의원의 말을 무시했고요. 대신 화살을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게로 돌렸습니다. 펜스 주지사의 말입니다.
I mean, the situation we're watching hour by hour in Syria today is a result of the failed foreign policy.
펜스 주지사는 시리아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실패한 외교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후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펜스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판정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요.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케인 의원의 공격을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죠.
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청률도 낮아서요.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부통령 토론회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일요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 각 당의 후보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토론회 때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의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최근 선거 집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얼마 전에 폐렴에 걸렸던 일까지 거론하는 등 좀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She's supposed to fight all of these different things. And she can't make it 15 feet to her car.
네, 클린턴 후보가 여러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자동차까지 몇 걸음도 제대로 옮기지 못했다면서 조롱했습니다. 지난달 11일 9.12 테러 추모 행사에 참석했던 클린턴 후보가 일찍 자리를 뜨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다음 토론회에서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최근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My view is we are already great. And if we work together,
네, 미국은 이미 위대하며 함께 협력하면 앞으로 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클린턴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선거 구호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인데 이를 꼬집은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2차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트럼프 후보에게 다시 분위기가 좀 유리하게 바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지율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차 토론회 이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CBS, CNN, 로이터통신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4에서 6%포인트 정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라스무센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1%포인트 아주 근소한 차이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와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가 대체로 정해져 있죠. 문제는 선거 때마다 이제 오락가락하는 경합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건데 이 경합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치열한 싸움이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두 주에서 모두 2%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 국가안보국에서 일하던 계약 직원이 1급 비밀을 빼낸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네,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해롤드 토머스 마틴 씨가 지난 8월 27일에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수요일 마틴 씨가 정부 재산을 절취하고 1급 비밀 문서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빼냈다는 겁니다. 올해 51살인 마틴 씨는 정부 하청기업 이 부즈 앨런 해밀턴 소속으로 이 국가안보국 NSA에 파견돼서 근무해 왔는데요.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마틴 씨가 빼내온 1급 비밀이 어떤 내용인 건지 밝혀졌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뉴욕타임스 신문은 러시아나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외국 정부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는 NSA 코드, 소스 코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사 당국은 마틴 씨의 집과 자동차, 창고를 수색해서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또 문서와 함께 여러 장치에서 이 디지털 자료가 발견됐는데 최소한 6건의 문서에 1급 비밀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마틴 씨가 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이런 비밀 자료를 유출한 이유가 뭘까요?
네, 마틴 씨는 이런 정보를 빼내는 것이 잘못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국은 마틴 씨 행동이 어떤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마틴 씨 변호인 측은 성명에서 아직 마틴 씨가 미국을 배신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고요. 마틴 씨는 이 해군 출신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틴 씨는 정부 재산 절취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에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마틴 씨가 부즈 앨런 해밀턴 소속이라고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몇 년 전에 이 NSA의 민간인 사찰 활동을 폭로해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이 사람 역시 이 부즈 앨런 해밀턴 소속이었죠?
네, 맞습니다. 부즈 앨런 해밀턴은 성명에서 이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마틴 씨를 해고했다며 이 당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발표됐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군요.
네, 미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수요일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률을 발표했는데요. 전년도와 대비해서 10.4% 증가한 17,775명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7.2% 증가한 3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196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교통사고 사망률은 상반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반기에 비해서 기온이 더 높고 특히 연말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연휴가 있다 보니 차량을 이용해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마크 로즈카인드 국장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을 위기라고 표현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동안 줄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로즈카인드 국장은 이를 위해서 30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은 제로 로드 데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다른 연방정부기관들 또 안전단체들과 연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무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인데요. 도로 정비와 속도 제한 등을 통해서 도로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미 미국의 일부 도시들에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도입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전 제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1997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이 계획을 도입한 후에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후 미국 내 일부 도시에서도 이 비전 제로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이 교통부 관계자들은 교통사고의 94%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인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이 무인운행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또는 경제적 손실 상당하다고 하죠.
네. 지난 201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매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8,36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은데요. 유엔에 따르면 매년 교통사고로 125만 명이 목숨을 잃고 5천만 명이 다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유엔 총회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신탁기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R. 데이비스의 노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내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Words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love you, words don'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9대 유엔 사무총장의 안토니오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자리고 또 어떤 권한과 제약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세계 대통령, 세계 최고의 외교관, 세계의 조정관, 국제연합 유엔의 주요 기구인 유엔 사무국의 수장, 유엔 사무총장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된 이래 유엔이 다뤄야 할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라는 가장 큰 과제부터 인권 보호, 테러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자연재해 등등 온갖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바로 유엔이고요. 그만큼 유엔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All the violence must stop. And there should be a political negotiation.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의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 불릴 만큼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희생양이라고 빗대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임을 둘이 뭉실하게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역할과 기여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임기.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권위와 명예가 부여되는 유엔의 대표로서 유엔 사무국의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유엔 사무국 직원이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요. 안보리나 경제사회 이사회 등 다른 유엔 주요 기관의 모든 회의에 참여해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r.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distinguishe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excellencies, honorable ministers, ladies and gentlemen. Each year at this time, we come together.
또 1년에 한 차례 유엔의 활동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도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1946년 총회에서 초대 사무총장 임기를 5년으로 정한 이래 줄곧 5년 임기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
과거에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주로 강대국들이 아닌 중소국가에서 대륙별로 돌아가며 뽑는 게 암묵적인 관례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유엔총회가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와 안보리는 193개 회원국에 후임 사무총장 선출을 알리는 공고문을 먼저 발송해야 하고요. 회원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앞으로의 정사진을 밝히는 일종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2월 말로 물러나고 그 후임을 뽑기 위한 청문회에 여성 후보 5명을 포함해서 11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이들 후보군 가운데서 안토니오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제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1945년 유엔이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은 반기문 현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인데요. 이 가운데 5년 단임에 그친 사람은 초대 트리그베 리 총장과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2명뿐이고요. 나머지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역대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4대 크루트 발타임 총장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패했고요. 아직까지 3선에 성공한 사무총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무총장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인물은 7대 코피 아난 사무총장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아난 총장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비중을 다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01년에 유엔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7개월 후에 퇴임을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한국 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한테
지난 2006년 10월 한국인 출신 최초의 유엔 수장으로 선출됐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올해 말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퇴임 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부터 반 총장의 다음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46년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의 연봉과 임기 등에 관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특히 퇴임 후의 행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많은 정부의 신임을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정부직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이를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퇴임 후에 어떤 행보를 거를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rop like flies. drop like flies 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drop like flies mean. 그럼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Oh man, my colleagues are dropping like flies.
What do you mean?
Last week, a colleague came into work with the flu and now almost everyone has caught it. They are dropping like flies and calling out sick.
Wow, you'd better be careful. Make sure you take your vitamins and keep your immune system as strong as possible.
Absolutely.
본문에서 마이크가 Oh man, my colleagues are dropping like flies. 세상에, 내 동료들이 무더기로 쓰러졌어. 라고 말하자 제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마이크가 Last week, a colleague came into work with the flu. And now, almost everyone has caught it. 지난주에 한 직원이 독감기에 걸리고 나서 거의 모든 동료가 옮은 거야. They are dropping like flies and calling out sick. 다들 독감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자 제가 Wow, you'd better be careful. 야, 너 조심해야겠다. Make sure you take your vitamins and keep your immune system as strong as possibl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absolutely,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Keep today's phrase, drop like fli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man, my colleagues are dropping like flies.
What do you mean?
Last week, a colleague came into work with the flu, and now almost everyone has caught it. They are dropping like flies and calling out sick.
Wow, you'd better be careful. Make sure you take your vitamins and keep your immune system as strong as possible.
Absolutely.
Today's phrase is drop, D-R-O-P, drop, like, L-I-K-E, like, flies, F-L-I-E-S, flies, drop, like, flies. This phrase means that something is disappearing very quickly. For example, if people were dropping like flies, it would mean that they are dying off, quitting, or giving up something quickly. Drop like flies는 사람이 무더기로 아프다, 쓰러지다 또는 죽다 라는 뜻인데요. 많은 지파리가 한꺼번에 죽는 데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외에도 drop like flies는 여러 사람이 하던 일을 한꺼번에 멈추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곳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People are dropping like flies.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빠져나가는 듯 떠나가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drop like flies 잘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man, my colleagues are dropping like flies.
What do you mean?
Last week, a colleague came into work with the flu, and now almost everyone has caught it. They are dropping like flies and calling out sick.
Wow, you'd better be careful. Make sure you take your vitamins and keep your immune system as strong as possible.
Absolutely.
So remember that the phrase, drop like flies, means that someone or something faints, disappears or collapses in large number.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리지 피플이 부른 마초맨, 늠름하고 강한 산의 대장부를 뜻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네팔에 주재하는 알라이나 테프리츠 미국 대사는 최근 히말라야 인접 국가인 부탄 출신 여성인 사흐리 마야 사탈 씨를 만났습니다. 사탈 씨는 난민 자격으로 9만 번째로 부탄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입니다. 사탈 씨와 그의 4명의 자녀들은 지난 9월 21일 네팔을 떠나 미국의 동북부 뉴햄프셔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앞서 테프리츠 대사는 부탄에 있는 난민촌을 방문해 사람들의 제3국 이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사탈 씨는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난 20년간 난민촌에서 보낸 세월을 돌이켜보며 미국 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제이주기구의 폴 노튼 국장과 유엔 난민기구 부탄 담당관인 케빈 알렌 씨가 참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부탄을 떠나 제3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10만 5천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9만 명은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7년부터 네팔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그리고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정부 등과 협력해 부탄 난민들의 해외 이주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테프리츠 미국 대사는 네팔 시민들과 정부는 부탄 출신 난민들의 제3국 이주에 너그럽게 협력해왔다며 이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이주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프리츠 미국 대사는 이 같은 대량 이주 프로그램은 조만간 끝날 전망이라며 국제사회가 부탄 정부에게 본국 귀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